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 생명 새 생활 교재를 들어가서요.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드려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자, 또 우리가 기도하자, 또 우리가 같이 다락방하자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영적인 사실이죠. 또 기도하자, 영적인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자, 완전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뭘 저런 걸 다 하냐. 근데 그 내막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 기도, 전도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야 되겠다,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자, 영적 서밋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 다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서밋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상 이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최고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육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왜 영혼만 교회에서 영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냐, 왜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강조할까요?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 좋은 특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시간에는, 이제 여가 시간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예배 시간에 특강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그분은 뭘 모르고 있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교회에서는 왜 영적인 비밀만 자꾸 얘기해 줘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다스리 육적인 축복 전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준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것을 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뭘 줬냐?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뭐가 먼저냐? 영적인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라. 예배에 와라. 기도해라. 우리 전도하자. 이 말이 그때 이해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자꾸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사람을 육적으로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사람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영적인 힘 얻으세요. 저는 딱 이렇게 아픈 사람 신방할 때도 치유해달라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힘 얻으라 그러지. 힘 얻어서 이길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이게 먼저거든요. 잊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 이 사실이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 전부 잊어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부 육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영적인 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대신에 육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장가 갈 때 자꾸 여기 흔들리는 거예요. 예쁘냐 안 예쁘냐, 멋있냐 안 예쁘냐 이렇게. 그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전부 육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합니다. 왜?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구분한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늘 얘기해요. 렘넌트들이 아, 일어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면. 근데 그 말은요, 말뜻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이 정말로 아, 진짜 내일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일어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냐? 우리가 영적인 축복 회복해라. 여러분들도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육적인 축복 받지 마라. 말한 말이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복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뭔 말입니까? 영적인 걸 먼저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걸 먼저 회복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라고 외쳐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입을 내 입으로 밝히 얘기해라. 그것으로 주인 삼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모든 걸 다 더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 영적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렘넌트들이 그럽니다. 공부가 안 돼요. 하지 마. 렘넌트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지 마. 나쁜 목사죠. 뭐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예배 오기 싫냐? 그건 기도하자. 그거는 진짜 속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자. 왜 그러냐? 갈 힘이 없는데요. 학교 갈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랍니까? 잘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영적인 걸 얘기해줘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하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 좋게 지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행위를 강조했다. 큰일 나요. 행위를 자꾸 얘기했다.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땐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땐 정확하다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족해,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지. 하나님 봤을 땐 완벽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멘. 그리스도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전에 나오는 그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걸 다 회복해라. 공부가 안 된다. 예배 와야 돼요. 건강이 안 좋다. 예배 자리에 와야 한다니까요. 사업이 잘 안 된다. 예배 나와야 돼요. 왜?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육적인 것이 따라온다니까요. 안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육적인 거 회복하고 하나님 있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건강 회복하고 예배 안에서 사업도 회복하고 예배 안에서 지식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실을 알고 예배 나온 사람은요, 예배가 늘 답이 돼.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사실이 없는 사람은 뭐냐?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회복해야 되겠냐?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보낸다 그런 사람은 빨리 기준을 바꾸세요. 혹시 내 자녀가 좀 아픈데 좀 교회 오면 건강 회복돼,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전에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걸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그 전에. 힘이 없어요, 힘이.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먼저 해보려라. 그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들 아주 우리 그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는요, 목숨과 같이 지켜야 돼요. 목숨같이.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예배 드렸어, 지난주에.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혹시나 물어봤다니까, 도망갔을까봐. 드렸냐? 그랬더니 끝까지 앉아 있었대.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이단입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아주 질문을 고급지게 해요. 뭐라 그랬냐? 목사님, 만약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듣고 보고 이래서 그냥 막 아프면 막 앉아 놓고 병원도 안 보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러나 해서. 근데 빨리 얘기했어요. 빨리 병원 가. 빨리 병원 가라. 빨리.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뭔 소리 하고 있냐. 기도받고 가라. 근데 병원 가. 그랬더니 아, 그럼 이단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예배 회복, 인생 성공. 지금 3주 전에 우리 미주에 집 계시는 목사님 모셔서 계속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얘기하시고요. 오늘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막 줄 서야 돼요. 무조건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줄 서야 돼요. 왜? 힘이 되잖아요. 아멘. 힘이 별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개인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힘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못 오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준을. 자꾸 우린 그냥 가버리지 막. 그러니까 예배고 뭐고 중심도 없고 막 가서 예배드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그 예배를 못 오기 때문에 가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심이에요. 사람 다. 영적인 존재는 뭐냐? 예배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스케줄이에요. 내 일주일에 저도 이제 주일 저녁에 이 한 주간의 스케줄을 쫙 짜거든요. 뭘, 예배 다 빼고, 내 다락방 다 빼고, 그 다음에 스케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얻는 그 시간이 그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배 놓치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갑니다. 왜?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냐? 육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스템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방법이 뭐냐, 뭡니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 우리끼리 같이 드리면 되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즉, 못 오는 사람. 아마 이제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저,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교회 만들어 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영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뒤에 중도연도 있기 때문에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복 받았다 이게 아니요. 무슨 복이냐? 영적인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원래 인간은 뭐냐?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축복 다음에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뭐냐?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죄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완전 변해버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 아니면 불신자예요.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나머지는 불신자 자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후기 맞잖아요. 세부적으로 진단한다 그러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어디에 빠져있냐? 그것만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들 전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막 시즌마다 그게 나와. 한 시즌에는 별자리 운세. 한 시즌에는 혈액형. 한 시즌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 이게 막. 그러니까, 확실히 불신자가 맞는데.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보면 다 그 성격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떻든 무슨 영향이 계속 물어보, 별자리가 뭔데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막 얘기 안 해버려. 얘기 안 해버려. 왜? 자꾸 다르게 얘기하니까 열받잖아요. 뭐, 오형이 뭐 어쩌니, 성격이 급하게 다 일질이니 어쩌니.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뭐, 그러면 어쩔 거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 자녀 아니면 불신자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불신자. 여러분 사람 많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 안 믿은 불신자예요. 예수 필요한 사람. 하나님 자녀다 전도할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제 수준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전도할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같이 전도할 사람. 자,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죽음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열두 가지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뭐냐 제일 안타깝다고 보는 게 뭐냐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끊임없어요. 끊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본 건 뭐냐? 대물림.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뭐냐?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입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전국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많이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렘넌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리까리하다니까 이거. 한 줄 아주 이렇게 컨디션 좋으면 천국이고 컨디션 안 좋으면 지옥이야. 컨디션 안 좋으면 조금 살짝 머뭇거리다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복음 계속 들어야 돼. 왜? 복음을 들으면서 힘이 생겨. 믿음이 생기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예배자리에 나오세요.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주 지나면 또 아리까리하다니까 이러다 구원 받겠나 이거. 물론 혼자 생각합니다만은 축복 받겠나 이러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예배자리에 와서 힘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를 얘기하셨는데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복음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복음 모르고 예배 모두 다 참여했다.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복음 모르고 헌금 많이 했다. 복음 모르고 많이 하면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복음 알고 많이 하면 축복입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헌당 이런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만땅하면 그런 사람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결해야지 어떻게 70인 제자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야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 믿음이 그냥 허황된 믿음인 그런 기도 제목을 적고 한 사람 해야죠. 제가 중직자면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뭐냐? 복음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 종교생활.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사람이 교회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 시험이냐? 복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의 시험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저기 낙심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낙심이라니까. 왜?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철학과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문. 저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똑똑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확실하게. 제가 전도자 이렇게 현장을 많이 봐도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전 일심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아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철학은 우리 복음이 기준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입니다. 내 일생을 들여도 하나님 복음 모르면 안 받아요. 제가 아는 동기 수녀님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50이 됐는데 저기 구하원 가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는다니까요. 왜? 자기의 의요. 자기의 의인 겁니다. 자기의 의. 자기 만족. 못 받아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늘 알려주셨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사람을, 여러분들 사람을 기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고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구덩이에 둘 다 빠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 믿었냐? 하나님, 복음 믿어야 돼. 사람의 노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꾸 생각합니다. 내 조건은 뭘까?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뭐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정도로. 그분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하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 다 씻으셨대요.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금도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계속 우리 하나님 떠나게 하고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그 존재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걸 주시지 않고 내 열심을 바라지 않고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자, 길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을 받냐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럼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100번 영접이 아니면 한 번만 제대로 영접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100번 하면 안 됩니까? 날마다 해도 된다. 신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 육적인 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조금 좋아진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봤으면 완벽한 거예요. 아멘? 완벽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좀 믿음이 드는 건데. 내가 본 건 믿음이 적어 보이지. 하나님 봤을 때 완벽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완벽하니까. 물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물론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육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피조물이라니까요. 육적인 것은 하나님 때에 따라 은혜로 얻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완전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 바뀌었다니요. 그걸 보고 뭐냐? 영접 했을 때 일어난 축복. 두 번째.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로마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하는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해보라. 절대 못해요. 그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캠프 해외 캠프 한참 우리 다락방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 자녀가 제 동기인데 걔는 오시는 분마다 영접을 해가지고 영접을 수백 번 했대요. 일본어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캠프하니까 이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거든요. 근데 계속 붙잡고 중고등학교 때 계속 붙잡고 걔한테 영접시켰대. 알고 보니까 그 당회장 아들이야. 당회장님 아들이야. 계속 자기가 우리 신학교 때 동기가 됐는데 나는 한 영접 한 천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오는 캠프팀마다 계속 자기한테 영접하래. 왜? 일본어 못하고 바깥에 못 나가니까 안에 있는 사람 보자고 계속 영접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한 천번 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도요. 그 입을 따라하고 시인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입으로 시인했다.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 번째, 언제 구원받아야 되겠냐? 지금이요. 언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왜? 전부 여기 있으니까. 전부 여기 있으니까. 이 시각으로 보면 뭐냐? 모든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업하다 만나는 사람,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어디 사업, 모든 만나는 사람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나면 다섯 가지 확신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뭐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내주의 확신. 확실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네 속에 성령 거하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흑암결박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대통령이 됐다. 학업에서 1등이 됐다. 이 승리가 아닙니다. 무슨 승리냐? 함께하는 거 함께. 그걸 승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있어도 성공했고 노예로 있을 때도 성공했고 총리가 됐을 때도 승리했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입니다. 왜? 그게 승리의 확신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냐? 육적으로 봐요. 기준이. 그러니까 덜 받았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는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은 재창조입니다. 이런 구원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영적인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은 뭐냐? 영적인 재창조.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현장의 재창조예요. 현장의 재창조.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 무당, 우상, 정치, 경제, 문화 잡고 있는데 이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문화로, 복음의 경제로, 복음의 모든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냐? 현장 재창조. 여러분들이 누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만났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예배도 잘 안 와. 예배도 잘 안 와요. 맨날 이제 양경신 권사님 저 대신해서 잡으러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왔어. 오늘 오후에 막 자원봉사하러 갔다가 지금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왜? 이들이 복음 만나기 전에는 이 교회라는 시스템 인생 자체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 복음 만나서 인생 시스템 속에 뭐가 있냐? 교회,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현장 재창조. 내 삶 속에는 없었다니까요. 저 렘넌트를 삶 속에 없었다니까요. 교회에 없었어요. 기도, 전도, 말씀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생겼냐? 요게 생겼어요. 그걸 보고 현장 재창조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냐? 문화 재창조 역사이랍니다. 문화가 막 게임이 막 흑암 문화였다, 디아블로 이런 거였다가 막 다시 막 그 막 그레이스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냐? 예배 문화, 기도 문화, 다락방 문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 재창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 재창조 역사. 어떤 재창조냐? 영적 재창조. 그 다음 뭐냐? 현장 재창조.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캠프하러 나갔습니다. 랩런트들, 너네는 복음 받고 마음껏 놀아. 복음 가지고 마음껏 놀다 와, 놀이터에서. 왜 그러냐? 그냥 노는 애하고 복음 가지고 놀이터에서 열심히 노는 우리 랩런트하고 다르다니까요. 왜? 영적인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 있기만 해도 흑암이 벌벌 떨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놀다 와. 그리고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 주고. 얼마 좋습니까? 그런 문화 시스템들이 재창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